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왕의 길을 준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감으로써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전하셨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과 이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 표현을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더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적인 표현에서 이 구원, 이 복음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각 사람들의 영혼에 적용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은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고역에 시달려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사람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이왕 오실 거면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암병에 걸려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때 그 뒤에 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좀 빨리 갑시다. 이런 어떤 마음이었겠죠.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데 시간 낭비할 수 없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며칠 더 머물다가 가시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정도면 오셔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또 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의 압제 속에 구약에서 기록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은 무거운 세금과 약탈 그리고 힘든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왕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메시아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속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죠.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통이라는 사슬에 매여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당을 짓고 차별하여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헐뜯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통치 속에 이들은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이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그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좌정하심 그리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사슬을 끊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노예들을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세례 요한의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대신한 것이 아니죠.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개는 뉘우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 그냥 자신이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에 소문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에게 또 다시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사람들이 있다. 라는 생각에 과연 너희들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복음의 그 불타는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타고 있느냐?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이 로마 교회의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피로 사신 그 복음, 오늘도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단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냥 이 복음을 그냥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냥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노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왔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제 너의 삶을 돌이켜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다룰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과 영생을 얻었지만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구원을 지나치게 이 형이상학적인 영역에만 묶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구원에는 어떤 이런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이 현세적인 복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혼이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은 이 정신적인 혼란과 그리고 육체적인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능력이 우리의 정신세계는 물론 육체까지 대단한 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고독해하던 이 사람이 고독을 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한에 이를 갈던 사람이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구원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에요.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 악한 죄를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안정함을 얻는 것이죠. 그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저기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좋은 곳 가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부좌를 들고 명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는 자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거나 3,000배, 뭐 1,800배 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능력이 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이 어부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십니다. 보통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청하죠.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밑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스스로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물고기 잘 잡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낚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제가 만약 교육자 이 설교 스케줄, 이 수요 예배 설교 스케줄을 짰다면 14절과 15절을 한 설교자에게 그리고 16절과 20절을 이 한 설교자에게 따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 이후, 이 복음의 선포 이후에 바로 나오는 제자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이 친히 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이 제자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이 현장, 그들의 삶의 이 일터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이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의 이 권세, 이 세상의 풍파,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죄와 죽음,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져 영적으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에나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무가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겠다. 이러한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럼 배는 없었나 봐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야고보와 이 요한은 이 아버지와 품꾼 그리고 배까지 버려두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괜히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나의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또 늦게 퇴근을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속상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나와 같은 희생을 치러야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없는 것인가?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이제 끝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제 없어진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그 복음,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왜 나를 이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셨는지, 왜 나의 옆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여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다른 이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 바로 그 나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담궈서는 알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삶,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복음, 그 모든 것들을 100%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100%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구약을 포괄하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적용을 말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죽어가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세에 누리게 될 복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들은, 이러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초대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그 제자의 삶까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을 이 따르는 길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죠. 우리의 물질을 또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